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때 재해를 당했다고 하여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매가 하늘을 치솟아오르는 기상을 품어서 천지를 작게 보고 우주를 손안에 놓은 듯 생각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일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네. 큰 뜻을 갖고 크게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난 이 가을매가 하늘을 치솟아 오르듯이
네.
이 말은 이제 다산이 아들들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 이미지를 쫙 그리면
네.
너무 통쾌한 거예요. 이게 그 푸른 하늘에 매 한 마리가 쫙 치솟아 오르는 이 모습이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 더러움도 없고
네.
그 이제 장쾌한 젊은이들의 기상들이 이제 예, 보이죠.
그렇죠. 아주 그냥 뭐 그 기상이 뭐 하늘을 찌를 듯이 네. 높다. 자, 여러분들 고전 읽기 시작됐네요. 참여 방법은 우리 구 선생님께 드릴게요.
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 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공연 선물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연극 성은이 망국하오입니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JYJ입니다. 찾았다.
여러분들은 진짜 선비, 선비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선비 다산 정약용의 인품과 사상을 담은 다양한 산문들을 지금 만나보고 계십니다. 다산 정약용 산문집,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희구 씨는 네. 선비 그러면 이 혹시 네. 진짜 이 선비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살게 되면
예.
어떻게 살만할 것 같아요?
답답할 것 답답할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럼 희구 씨 머릿속에 이 선비는 되게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다가오세요?
뭐 대나무같이 곧은 사람 그리고 뭐 비가 와도 뛰어가지 않는 사람 자기 채통만 오로지 지킬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진짜 답답하겠네. 같이 못 살지.
예. 근데 진짜 선비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이제 뭐 여러 모습이 보이지만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배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굶어 죽어도 글만 읽어야
그렇죠.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지가 네. 네. 학인이죠.
그렇죠.
평생을 배우는 사람이다.
네.
이런 뜻이고
예.
그럼 배워서 뭐 할까? 배운 것을 삶에 데려다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
보통 지행합일이라고도 하고
네.
학행일치라고도 합니다. 배워서 실천하리라.
그래서
이 학인의 뜻은 이제 선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대목은 숙의인 것 같아요. 숙의. 자기를 다스린다.
예.
그래서 결국 배워서 자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이며 또 마음에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나한테 어울리는 일을 찾아서 늘 그 일을 하려고 비록 이익이 좀 안 되더라도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비인 것 같고 이게 선비 정신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으면 진짜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당파 싸움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 또 그 부류예요.
맞아요. 조선 선비들 그러면 예.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당쟁과
그러니까.
이런 게 계파 간에
예. 네.
피나는 모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시고
했죠.
실질적으로
네.
이 다산 아니 귀향을 가서
네.
그렇게 18년 동안 있었던 것도 다 이제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과거가 이제 정치적으로 등용의 길에 가장 이제 그 정도였고
네.
그다음에 음서라고 그래가지고
예.
과거는 보지 않았지만 과거의 명문 자제들을 이제 채용해서 뽑는 이런 것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 정치가가 되는 겁니다. 정치가가 되면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디에나 이런 계파와 당쟁이 이제 있게 마련인데 이제 이 속에서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보통 그 전혀 과거와 관계없이 학문에 아주 힘을 썼던 사람들도
네.
많이 있었어요. 조선 선비들 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로 뭉뚱그려서 산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학문은 학문으로서 즐기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과 대표적인
네.
그 산림이었고 또 이제 남명 조식 같은 분도 아주 대단한 유학자였지만 평생 그 벼슬을 하지 않죠.
아,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훌륭한 이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기풍을 이 관리들 안에 이제 집어넣고 이런 그 하나의 그 정치적 인재들을 양성해가는 이런 정신적 지주들로서 이제 이런 대학자들이 있게 마련이죠.
자,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퀴즈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대해서 좀 내볼까요? 조선시대 과거시험에는요. 임금이 직접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시자가 그에 대한 대책을 글로 쓰는 과목이 있었대요. 글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책문, 2번 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세 분께 스파 이용권 드립니다. 오늘의 고품격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조선시대 과거시험에는 임금님이 직접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묻는 과목이 있었는데 응시자가 이 묻는 데에 대해서 대책을 글로 쓰는 과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글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책문, 2번 부. 정답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낭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삶과 글 속에서 진정한 선비 정신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비 정약용이 말하는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의 뜻은 바로 잡는다는 말이다. 다 같은 백성인데 누구는 토지의 이로움을 남들 것처럼 아울러 가져 부유한 생활을 하고 누구는 토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가난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토지를 계량하여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그 질서를 바로잡으니 이것이 바로 정의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풍요로운 땅이 많아서 남은 곡식을 버릴 정도고 누구는 척박한 땅도 없어서 모자라는 곡식을 걱정해야만 할 것인가. 그래서 배와 수레를 만들고 저울에 규격을 세워 그 고장에서 나는 소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고 없는 것을 서로 교환하여 바로 잡으니 이것이 바로 정이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제멋대로 삼켜서 커지고 누구는 연약한 위치에서 자꾸만 빼앗기다가 멸망해 갈 것인가.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 죄 있는 자를 규탄하여 멸망할 위기에 있는 자를 구제하고 세대가 끊긴 자를 이어가게 하여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바로 정의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상대를 업신여기고 불량한 데다 악독하면서도 육신이 멀쩡하게 지내는데 누구는 온순하고 부지런한 데다 정직하고 착하면서도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형벌로 징계하고 상으로 권장하여 죄와 공을 가리는 것을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또한 정의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멍청하면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악을 퍼뜨리고 누구는 어질면서도 아랫자리에 눌려있어 그 덕이 빛을 못 보게 할 것인가. 그래서 붕당을 없애고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넓히며 어진 이를 등용하고 못난 자를 몰아내어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바로 정이다. 밭도랑을 만들고 수리시설을 마련해 장마와 가뭄에 대비한다. 소나무, 잣나무, 의나무, 호동나무, 가래나무, 혼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따위를 심어서 집도 짓고 관도 짜며 또 곡식 대신에 먹기도 한다. 소, 염소, 당나귀, 말, 닭, 돼지, 개 따위를 길러서 군대와 농민을 먹이고 늙은이를 봉양한다. 우이는 때를 가려서 숲속에 들어가 짐승과 새들을 사냥한다. 그래서 해로운 짐승을 없애고 고기와 가죽을 제공하기도 한다. 공인도 철 따라 숲속에 들어가 금, 은, 구리, 철과 단사, 보석을 캐다가 재원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쓰임새에 공급한다. 의원은 병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약재의 성질을 감별하여 전염병과 요조를 미리 막는다. 이것이 바로 왕정이다. 왕정이 없어지면 백성은 곤궁해지고 백성이 곤궁해지면 나라가 가난해진다. 나라가 가난해지면 세금이 많아지고 세금이 많아지면 인심이 흩어진다. 인심이 흩어지면 천명도가 가버린다. 그러므로 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 바로 정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다 같은 백성인데 불공평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불공평한 거를 정치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정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다산이 이야기한 지금 읽은 이 대목이
네.
바로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렇게 누구는 다 같은 백성인데 누구는 힘이 있고 누구는 힘이 없고 누구는 버릴 만큼 먹을 게 많고 어떤 사람은 공공하여 늘 하루를 걱정하고
그렇죠.
누구는 어리석은데도 위에 군림하고 누구는 영리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래에서 자기 뜻을 펴지 못하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 차별되고 뭐 그 불공평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권력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 자가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러면 어떻게 정치를 하면 그걸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알렉시스 토크빌에서도 네. 얘기한 게 이 불공평한 거를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예. 평등의 개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평등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해봤는데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예.
모든 사람이 가난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하다 보면 정말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인
그렇죠.
것이죠.
예.
누구는 힘을 갖고 있고 누구는 힘이 없어서 제대로 된 법이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것도
네.
우리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통치자를 뽑아서 권력을 주었으니까
네.
이 권력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제 이 뜻이 이제 이 다산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네. 대선이 끝났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잘못된 거 바로잡을 수 있는 정이 좀 잘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 정치에 기대고
예.
여전히 그 정치를 미워하고
네.
그 부패를 규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네.
바로 그러한 기대
그렇죠.
때문입니다.
예, 다음 낭독 이어볼 텐데요. 왕을 대하는 정약용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원망하면 되겠는가? 안 될 말이다. 그러나 자식이 효도를 다하는데도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지 않기를 마치 고수가 순을 대하듯 한다면 자식이 원망하는 것도 옳다. 임금이 신하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신하가 임금을 원망하게 되겠는가? 안 될 말이다. 그러나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는데도 임금이 신하 돌보지를 않기를 마치 폐왕이 굴평을 대하듯 한다면 신하가 원망하는 것도 옳다. 부모가 미워하더라도 노력할 뿐이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도 그대는 원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가? 회왕이 아양부리는 첩과 아첨하는 신하의 꾀에 빠져서 굴평을 쫓아냈을 때 굴평이 태연하게 아무런 근심 없이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숨기지 않고 다하여 신하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다. 임금이 깨닫지 못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랴 했다면 그런 굴평도 심장이 차갑고 창자가 단단한 인물이다. 자기 임금 보기를 길 가는 사람 보듯 하고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마치 한 판의 바둑에 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굴평은 근심과 슬픔을 안고 맴돌며 또 돌아보며 이손이, 구간이, 원윤이 하는 글을 쓰고 또 썼다. 그것이 바로 천리다. 그러므로 공자도 이렇게 말했다. 시로 원망을 나타낼 수도 있다. 꼭 원망해야 할 때 원망하지 못하는 것을 공자 같은 성인도 근심했다. 그래서 시의 궁극적인 뜻을 살핀 끝에 시가 원망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좋게 여겼던 것이다. 사마천은 말했다. 시경의 소화는 원망하는 비방하는 뜻이 있지만 질서를 어지럽히지는 않았다. 맹자는 말했다. 부모의 허물이 지나친데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부모와의 사이에 지나치게 간격을 둔 것이다. 결국 성인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 끝에 원망하는 심정을 이해했다. 원망하는 심정을 인정했다. 충신과 효자의 입장에서는 원망이 바로 자기의 충정을 나타내는 길이다. 그러기에 원망을 설명할 수 있는 자라야 비로소 시를 말할 수 있고 원망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충효에 대한 감격을 설명할 수 있다. 만약에 재물을 좋아하고 자기 처자식만 사랑하여 안방에서 비난을 일삼는 자거나 또는 재능도 없고 덕도 없어서 밝은 세상에 버림받고 쏙닥쏙닥 윗사람 헛들기나 좋아하는 자라면 그것은 정의와 정도를 어그러뜨리는 짓만 일삼는 자다. 따질 필요나 있으랴.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는데 왕이 돌보지 않으면 왕을 원망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예. 이 다산이 가지고 있는 선비로서 예.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이중성과 이제 중의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선비가 비록 뜻이 있다 하지만. 네. 그러나 인간이다. 인간인 거를 그렇죠. 무시하고 어떻게 그 위에 이론과 가설을 만들 수 있겠냐.
그렇죠.
이제 이런 예. 뜻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 나오는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여기 네. 이제 고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
이제 그 우리가 요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시대를 평화로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시대로 삼을 때 이제 예. 그때의 제왕들이 이제 그 요임금, 순임금 이런 분인데 네. 이 고수는 순임금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고수라는 뜻이 원래 장님이라는 뜻이랍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이제 상징적으로 네. 이 고수라는 사람이 순임금의 아버지인데 대단히 그 우둔하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악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순임금의 부인이 이제 그 저 어머니가 죽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죽는 거죠. 고수가. 네, 그래서 이제 예. 후처를 얻게 되는데 네. 이 후처가 또한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못 됐어요.
못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처와의 사이에 또 아들이 생겨서 상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생기게 네, 되는데
예.
이 셋이서 순을 죽이려고 너무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네.
지붕을 고쳐라. 그래서 이제 이 순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붕을 고치려는 사다리를 치워버려요.
어떻게 내려와요?
못 내려오지. 그것만 놔두면 좋은데 거기다 네. 불을 질러버려요.
어머나.
태워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웃기네. 일들을 당하면서도 이 순임금이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예.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일이 감동적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런 아무 정도 없이 이렇게만 되면은 이 관계는 이미 벌어진 관계다.
네.
그러니 충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어떡하냐 원망이라도 하고 그 절절함을 호소하는 게 인간 낫지 않겠냐.
그러네요.
이제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예.
다산이 얼마나 이제 그 하나의 그 명분론에만 잡혀 있는 이런 헛된 선비가 아니고, 진짜 인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선비의 가장 그 의미 있는 그 본질도
네.
의리를 지키지만 또한 인정을 잃지 않는다. 마땅한 것만 하자고 어떻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정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명분이 발라서
네.
늘 폼나는 일만 하지만 그러나 신리도 잃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 선비가 가지고 있는 아량과 포용력이다. 다만 선비가 가장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곡학아세라고 하는 것이다. 학문을 배워서
네.
그거를 굽혀서 세상에 아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비의 치욕이다.
하지 이런 말아라.
이제 예. 하게 됐죠.
네. 선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한 거네요. 네. 선비는 두 개 다 가져야 하는 게 선비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얘기해요. 법이 너무 강하면
네.
질서는 서겠지만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그 속에 인정을 더해라. 이제 이런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죠.
좋습니다.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에는요. 임금이 직접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 묻는 시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응시자가 거기에 대해서 글로 쓰는 과목이라고 하는데 글 자체를 가리키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1번 책문, 2번 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세 분께 스파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오면서 정답 기다려볼게요. 휘성이에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서해문집에서 나온 다산 정약용 산문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선생님이 선비하면 뭐 생각나냐고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 선비는 곳간에 곡식이 없어도 공부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죠.
아, 어떡해.
그게 얼마나 그 가족이
예.
살기가 그렇게 궁핍했겠어요.
예.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예.
이제 그 선비들이 재주가 없어서
네.
그러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연암 박지원의 이제 소설 속의 허생전 같은 걸 보면
예.
하도 그렇게 글만 읽고 있고 아무 살림을
네.
도와주지 않으니까
예.
나가서 뭘 어떻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예. 나가가지고 정말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독점을 하게 되고 그 돈을
예.
이제 벌게 되고 엄청난 돈을 이제 벌게 되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학문을 하고 배우리라
예.
이런.
근데 선비들은 요즘 같이 이렇게 막 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과외 수업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생이죠.
네.
선생을 찾아가서 그 선생에게서 이제 배우게 되니까
네.
그 훌륭한 선생 밑에 쭉 제자들의 이렇게 이제 계보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결국 이제 독학도 있지만
네.
가서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선생님에게 배우고 그 선생님에게
예.
배운 제자로서의 인연 그리고
예.
동료로서의 인연 이런 것들을 이제 쌓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 책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
왕 앞에서 보는 게 바로 이제 전시인데 왕이 질문을 해요. 국가의 현안이 되는 걸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그러니까 이제 제안하게 되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논술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논술 같아요.
논술이에요, 논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이 책문 중에 우린 보통 이제 이 광해군과 임수경 사이에 있었던 이 책문.
네.
이것을 이제 가장 책문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이 자료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광해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시급한 나라인 일이 무엇이냐?
예.
이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 이제 임수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말하자면 응시자죠. 응시자가 예. 나라에 이 고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하면 그게 왕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직언에 대한 부분이 아주 돋보이는 이러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요?
책문이 가지고 있는 그 예. 뜻이 바로 왕 앞에서 왕이 그 다루고 싶어하는 것들을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듣고
들면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듣고 싶어하는 것 중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네.
이제 문제점은 당쟁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 비리는 어떻게 근절할 수 있나. 직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이제 질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물음이기도 했어요.
그래요. 난 그냥 이렇게 뭐 경전만 달달달달 외면은 벼슬 딱 되는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과정도 있지만.
예. 네. 자, 정치적 대책을 묻는 책문이 어떤 글인지 궁금하시죠?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 실린 책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는다. 소금은 모든 일에 쓰임새가 있고 만 백성이 바라는 것이다. 백성의 식생활을 돕고 나라의 쓰임새를 넉넉하게 해주는 것 가운데 소금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칡배와 소금을 조세로 낸 사실이 요임금 시대에 처음 나타났으니 불로 밥을 짓던 초기에는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 줄 몰랐었는가. 간석지의 모양이 주역의 설궤전에 이미 기록되었으니 복희 씨가 개를 그리기 전에도 간석지가 있었단 말인가. 제사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법인데 도리어 고염을 쓰는 것은 무슨 뜻인가. 손님을 접할 때는 기름진 음식을 꺼리지 않는 법인데 유난히 형염을 쓰는 것은 무슨 예법인가. 제어에서는 관이오가 생선과 소금의 판로를 열어 제후들에게 이익을 끼쳤다 했고 관자에서는 관이오가 소금과 철의 이권을 독점하여 만 백성에게 해를 끼쳤다고 했다. 두 사람이 칭찬하고 헐뜯는 말이 이렇게 다르니 두 책의 옳고 그른 점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 진나라는 제 나라를 얻은 지 얼마 안 되어 나라를 잃었으니 동중서가 소금의 이익이 예전에 배가 되었다고 한 말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오왕이 한나라를 찬탄할 생각을 처음부터 품고 있었는데도 반고가 소금의 이익이 오왕으로 하여금 반역을 일으킬 마음을 싹트게 했다 한 것은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닌가. 소금을 관리하는 염관을 원수연간에 처음 설치했지만 국고는 텅 비었고 소금값은 지절 연간에 낮추었지만 온 나라가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소금이 참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소금은 백성이 늘 먹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오곡이 있더라도 그 곡식을 맨밥으로 먹을 수는 없고 비록 여러 가지 나물이 있더라도 그 나물을 그냥 절일 수는 없다. 소금으로 초와 장을 만들고 소금으로 젖을 담근다. 소금으로 나물을 무치고 장조림을 만들며 소금으로 국의 간을 맞추고 약을 조화시킨다. 날마다 먹는 음식 가운데 소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백성이 이처럼 절실하게 소금을 필요로 하니 나라에서도 소금의 판매와 유통에 대해서 마땅히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 이후부터 소금에 대한 행정을 까다롭게 하여 그 이익을 나라에서 독점했다. 관청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고 형벌이 지나쳐 코와 발꿈치를 베면서도 애처롭게 여길 줄을 몰랐다. 그래서 천지에 올바른 이치를 해쳤으며 백성의 원망도 쌓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대대로 독점 판매를 이어받으면서 끝내 고칠 줄을 몰랐지만 나라의 재물은 더욱 줄어들어 그 비용을 대기가 어려워졌다. 선왕시대에는 소금 행정의 이익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오늘날보다 훨씬 나라 살림이 넉넉하고 백성이 풍어로웠으니 어째서 그러한가. 우리나라는 여러 왕조보다 훨씬 뛰어난 법도를 세웠기에 염전이 군가에 소속되어 있기도 했고 염세는 9년에만 바치게 했으므로 호조의 비용을 소금에 의존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다가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한 조각의 사전까지도 모두 관청의 토지대장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몇 안 되는 소금 까마까지도 모두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었다. 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욱 적어져 세금을 충당하기 어렵게 되자 손해와 이익이 서로 어긋나 백성들이 살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영남은 백길이 중간에 통했으므로 관청에서 소금 창고를 설치했고 관북은 소금 가마의 이익이 적은데도 백성들이 염세를 바쳐야 한다. 그런가 하면 내륙 산골은 소금이 금이나 구슬처럼 귀하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소금을 가지고 협잡하는 방법과 폐단을 하나하나 거론할 수 없을 정도다. 이제 그 세금을 공평하게 하고 병들고 여인 백성을 소생케 하여 위로는 나라에 쓸 수 있는 재물에 모자람이 없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식생활이 찌들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겠는가? 그대 여러 선비들은 반드시 평소 가슴속에 쌓아둔 경륜이 있을 테니 저마다 마음껏 써보아라. 시험 보는 거네요, 선생님.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으니 너희 지금 시험 보러 온 선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껏 써라. 이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예.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소금의 유통 정책에 대해서 논해봐라. 네. 이런 것을.
그 소금이 그만큼 중요했었나 봐요. 다산이 이걸 생각하고 이 글을 또 써보고 한 걸 보니까 예.
그렇죠.
얼마만큼 중요했을까요?
지금은 뭐 우리가 아무 데서나 쉽게 그렇죠. 싼 가격에 예. 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옛날에 그 염세라 그래가지고 예. 아주 중요한 세원의 하나였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거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네. 국가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이런 문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왕이 이렇게 쫙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고 똑똑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아주 잘하겠죠.
그렇게 해서 뽑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과거 제도가 갖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인재를 등용하게 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면접 과정에 얼굴만 보고 뽑지 않고
그렇죠.
시험 문제를 내서 네, 예. 네가 얼마나 훌륭한 정책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거지.
그래요. 요즘에 그 토론회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글로 해라 이렇게.
그렇죠. 예.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조선시대에요. 과거 시험에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임금님께서요 직접 정치나 경제, 문화, 뭐 군사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응시자가 그에 대한 대책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글로 쓰는 과목이 있어요. 글 자체를 가리키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1번 책문, 2번 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스파 이용권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읽어볼 부분인데요. 군포를 거두는 조세 제도에 대해서 간언하는 신포의라는 글입니다. 뽕나무 위에 있는 뻐국새 그 새끼가 일곱 마리인데 먹이를 나눠주는 모습이 한결같아라. 시경에 나오는 이 시는 새끼가 일곱이나 되는데도 먹이를 하나같이 나눠 먹이는 모습을 읊은 것입니다. 시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일반 백성에게만 신포를 시행할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치고 누군들 몸뚱이가 없겠습니까? 몸뚱이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가지고 있는 몸뚱이인데 어떤 몸뚱이에는 배를 받고 어떤 몸뚱이에는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차 참으로 심포를 거두려면 무릇 일명의 관직이라도 있는 자에게는 거두지 말고 진사가 된 자에게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서인으로서 관청에 있는 자에게도 거두지 말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에게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일도 맡지 않은 자에게는 공경대부의 아들이라도 거둬들이고 원훈 귀척의 아들도 손자에게도 거둬들여야 합니다. 15세부터 60세까지의 사람들에게 거둬들이되 배가 몇 자가 되는지 또는 돈이 몇 푼이 드는지 드는 비용의 본전을 계산하고 민정의 실제 인원수를 헤아려서 서로 숫자가 맞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청에서는 군정을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지고 백성도 불공평하게 괴롭힌다는 원망이 없어질 것이며 나라의 살림도 넉넉해질 것입니다. 신이 황해도의 풍속을 보니 한 마을마다 이른바 군포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돈을 내어 그 돈의 이자로 그 마을의 군포를 충당하는 풍속입니다. 군적 가운데 이간이 체간이 적혀있는 것은 모두 실제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이 병마사를 만나보니 병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이름으로 군포를 바치는 자는 마땅히 가려내어 엄하게 금지해야 한다. 그래서 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금지해서 무엇하겠는가?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인가? 거둬들이는데 번거롭기 때문인가? 민심이 괴롭게 여기기 때문인가? 이러한 세 가지의 걸림이 없으니 금지할 필요가 없다. 신은 황해도의 이 풍습이 참으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고르지 못한 법을 백성에게 선포했지만 백성은 스스로 한 가지 방법을 임시로 만들어 그 괴로움을 고르게 나누어 살아가니 이는 법을 만든 쪽의 부끄러움입니다. 오직 양반이 된 뒤에만 군포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이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직 양반이 되는 길뿐입니다. 향안에 기록되면 양반이 되고 거짓 족보를 만들면 양반이 됩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 이사하면 양반이 되고 유언을 쓰고 과거 시험장을 드나들면 양반이 됩니다. 이렇게 양반이 조금씩 점차 늘어나서 해마다 많아지고 달마다 성해지니 장차 온 나라가 다 양반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양반이 되면 자기 손으로 쟁기를 들고 토지의 이익을 높이지 않으며 소를 몰거나 말을 타고 시장에서 장사하여 화물을 유통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와 도끼를 잡거나 화로와 마취를 잡아 기구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양반이 많아지면 노동력이 줄어들고 노동력이 줄어들면 토지의 생산력도 높아지지 못합니다. 토지의 생산력이 높지 못하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나라가 가난해지면 선비를 힘쓰도록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선비가 힘쓰지 않으면 백성들은 더욱 곤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이는 바로 군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은 양인에게만 거두는 군포제들을 폐지하지 않으면 태평성세의 정치를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선비도 농사지어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둬들여라 이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
예, 조선시대 때 이런 얘기 해도 위험하지 않나?
이제 이게 예. 그 말하자면 이제 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몸 하나를 갖고 있을 때 그 몸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을 내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군포라고 하는 거는 부역이라든가 군역이라든가 하는 거에 이제 가지 못하게 될 때 대신 내는 이제 세금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다 공평하게 내면 좋은데
네.
양반은 안 낸다는 거예요. 양반은 안 내니까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양반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양반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네.
이 양반이라고 하는 게 전혀 생활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나라가
예. 가난해지면 세금을 못 걷고 세금을 못 걷게 되면은 나라도 가난해질 수밖에
예.
없게 되고 이러니 양반에게도 이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경우에 이 사람이 관직에 나갔거나 뭘 하거나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좋은데
네.
다만 양반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이것도 군포를 거둬야 될 것이다.
예,
이런
그렇죠.
내용이었죠. 예. 네.
정약용이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런 제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게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다산이 이제 그 유배를 떠나게 된 게 정조가 죽은 1800년인데
네.
그때부터 1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바로 이렇게 바탕이 공공하고 바탕이 박해받고 그 위에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부패하게 됐을 때 그 100년 동안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죠,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못 하셔서 좀 아쉽죠.
네, 네.
근데 정약용의 산문집 이 한 편으로만으로도 선생님 그 정약용의 선비의 냄새도 맡아볼 수가 있었고 또 제일 좋은 건 인간미.
네.
그게 제일 네, 좋았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도 이제 그 이런 책문에 대한 거라든가
네.
정책이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것도 봤지만
네.
이제 두 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예.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또 여러 가지 책들의 서문들을 보게
그렇죠.
되면 이제 다산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정말
네.
그 다산의 목민심서의 적 서문에 쓰였던 그 이야기, 내가 이 책의 이름을 심서라고 지금 마음의 책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좋은 생각들을 쓰고 싶으나
네.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유배와 있으니 결국 나는 이거를 마음의 책이라고밖에는
그렇죠,
얘기할 수가
그렇죠.
없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할 때 그 다산의 마음이 오죽 그 미어졌겠느냐.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저는 배려가
예.
단순한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진짜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다. 백성을 이해하지 않고 애민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백성의 그 공공함과 슬픔을 이해하지 않고는 좋은 통치자가 될 수 없다.
자, 실천을 통해서 배움을 완성하고자 했던 선비 정약용입니다. 비록 뭐 자신의 뜻이 현실에서 좀 좌절이 된 부분도 많지만 그가 남긴 책과 글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배려라는 테마로 읽는 마지막 책인데요. 탈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전일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 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서해문집에서 다산 정약용 산문집, 공연 선물은 12월 13일부터 1월 6일까지 가변극장 키 작은 소나무에서 공연되는 시사풍자 하이코미디 퓨전 사극, 연극 성은이 망국하옵니다. 초대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네. 과거 시험에서 임금이 제시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대책을 논하는 글.
네.
책문이죠.
책문입니다.
네.
예.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방에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십시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정약용의 산문집 참 뿌듯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더 따뜻하게 보내야 되겠죠, 선생님?
그렇죠.
네.
네, 크리스마스도 있습니다.
예. 자, 끝곡으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구은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